BOA 세계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5일 눈이 오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시위했습니다. 이들 시위대 주변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한국 고위공무원 범죄조사처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도움을 받아 관저에 들어가 영장을 제시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근처에서 경호원들과 대치했고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이튿날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내란 혐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해 적어도 70명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한 17명은 주택 두 곳을 겨냥한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공격당한 사람들이 인도적 구호 경로를 이용하는 등 모두 테러 활동과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이 구호 차량으로부터 먼 곳에서 공격했고 이것이 인도적 구호 물품이 계속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쏜 비행체가 에레즈 검문소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검문소와 구호 트럭 기지 인근 구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자시에서는 4일 늦게 또 다른 주택 한 채에 대한 공격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민간 비상서비스 측이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10명이 건물 잔해 밑에 갇힌 것으로 우려한다고 이 조직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임을 연방의회에 통보했다고 AP통신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무기는 대부분 현재 있는 재고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혹은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매하는 무기에는 공중 위협 방어를 도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먼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155mm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또 220kg 폭탄 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간 가자지구에서 생긴 민간인 사상자를 두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몇몇 대학 교정에서는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두 사람이 포즈를 취하고 접견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5일 공개했습니다. 또 멜로니 총리가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과 악수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마러라고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집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멜로니 총리 방문을 두고 성명을 내지 않았고 이번 방문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5일 모든 이탈리아 신문에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이 나란히 앉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남부 지역에서 진행된 전투로 러시아군과 북한군에 큰 피해가 났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보고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전투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일과 4일 쿠르스크 지역의 마크노브카에서 벌어진 전투로 러시아군이 북한 보병 1개 대대와 러시아 공수부대원들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1개 대대는 보통 병력 수백 명으로 구성됩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1월 20일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외교 안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2025년이 밝았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2025년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퇴색하고 강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될까요?
예, 그 말씀하신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퇴색하고 또 강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시대, 이런 것들은 사실 2025년 새해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에서는 이미 상당 기간 지속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에 이미 고율 관세를 앞세운 보호주의 무역 추세가 굉장히 강화됐고요. 또 미국의 국익을 앞세운 일방주의도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특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러시아를 보면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 중인 가운데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2022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것이 지금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사실상 신냉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이 중국을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집권을 연장하면서 강력한 공산당 지도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사실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2025년에 이 달라지는 거는 이미 성격이 뚜렷한 지도자들, 푸틴 대통령 또 시진핑 국가주석, 이런 여건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추가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지도자들의 특징은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국제관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인물들이란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세계 정세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기탁께서 이미 강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시대는 시작이 됐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기자, 새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당극 질서가 점차 쇠퇴하고 다극화 경향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국제 질서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도 그 윤 기자가 이제 이미 그 강한 지도자,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 퇴색은 벌써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그동안 상당히 진행돼 왔다, 그러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그 국제 질서는 벌써 미국이 주도하는 당국 체제는 상당히 좀 퇴색을 하고 다극화된 여러 개의 그 질서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국제 질서의 좀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1990년대 이제 국제적인 냉전이 종식이 됐죠. 그런 다음에는 얼마간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단극 질서, 하나의 그 체제가 주도적으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질서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빠른 속도로 그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얘기하는 G2 체제, 미국과 중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두 개의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로 됐다가, 지금은 이 G2도 상대적으로 좀 퇴색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른 형태의 그 외교 안보의 그 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존의 계속적인 그 전략적 경쟁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그 별도로 주목해 볼 것은 한국, 일본, 호주, 유럽 국가 같은 민주주의 중견국들이 또 다른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의 그 질서 그 이런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동남아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그 중남미 국가들 이른바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지구의 남반부에서 상당한 세력을 불리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단극체제도 아니고 양극체제도 아니고 여러 개의 축이 있는 파편화된 그 다극적인 질서 여러 개의 틀 질서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달 20일에는 워싱턴에서 위대한 미국의 부활,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안보 우선순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그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논의를 했었지만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은 해외 문제,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군사 정책이 그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었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것은 이제 국제 정세와도 긴밀한 연계가 있었던 것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사실 미국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원국으로서 그 동맹을 규합해서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대리전을 성격으로 러시아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정세가 복잡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 사실상 지속되면서 이것이 이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거의 본격적인 그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문제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도화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또 대륙간 미사일이죠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으로 해서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사태 그리고 북한 문제 이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우선 현안을 중국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 그리고 전 세계에 가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런 위협, 군사적 위협 이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역시 그 유세 과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집권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 전쟁을 최단기간에 해결, 종식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일단 현실적인 다룰 것이고요. 앞서 말한 그 주요 현안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개별 특사들을 다 임명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려고 할까요?
네, 아직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그 최근의 것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최근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7일 날 그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상자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문제를 그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트럼프 당선인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좀 설득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일단 그 종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종전 결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이 좀 촉구해다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이 만일 중국을 움직이기 어렵다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이 문제를 갖다가 일종의 협상 칩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것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계속 나토 가입을 희망해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것은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종전된 다음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강력하고 잘 무장된 우크라이나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종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안보 보장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유럽이 주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서 휴전 상황을 감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은 이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은 보류하고 현 전선을 동결시키는 형태의 휴전 방안을 트럼프 당선인이 그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될지 또 러시아가 여기에 그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이 어쨌거나 그 앞으로 곧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인 서안 지구 합병과 가자 지구 군사 점령을 허용할 경우 팔레스타인 불안정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사실 이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숙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팔레스타인 쪽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사안이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분쟁을 끝내는 방안으로서 약속한 합의사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의 독립국가가 공존하는 그런 것을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지역에서 말하자면 서안지구 합병이라든지 가자지구 군사점령과 같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런 중동 문제 해결 방안이 가시화된다면은 이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말하자면 분쟁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어떤 중동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사실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훨씬 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우호적이다 이런 기본 원칙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을 좀 더 지속되게끔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중국과 전략 경쟁을 했는데 트럼프가 복귀하면 미국의 대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당히 그 강경한 압박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중 전략, 중국에 대한 정책이 비슷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 중국을 그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 파트너, 또 전략적 경쟁 대상 이렇게 이제 그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그 중국에 대한 표현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주의의 적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굉장히 뭐 전쟁의 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상의 적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뭐 할 것이다. 이것은 뭐 불문 가지고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그 무역 여기서부터 미국의 그 제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 그동안에 나온 발언을 보면 트럼프 그 당선인은 중국의 그 체육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리고 또 필수 그 물품에 대한 중국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60%에 가까운 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여러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갈지 한국, 일본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 선거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도적인 우위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원, 하원의 모두 다수당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강한 권한 그리고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이 이 공약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공약을 빠르게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공약이 상당한 지지를 얻은 것으로 그 평가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신속히 이러한 말하자면 조치에 착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고율 관세를 앞세운 이 보호주의 무역 조치는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악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또한 이 미국 소비자들도 이 보호 무역주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백악관에 이제서 2기 직무를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대 섞인 전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1기 때도 보면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제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대로 다 이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앞으로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올해 미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을 하는데요. 이에 앞서 트럼프 측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짐이 있었죠.
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계속해서 이 가능성을 내비쳤죠, 대화에. 그래,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그 밖에도 여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외교 전문가죠. 리처드 그레넬. 집권 1기 당시에는 이 사람이 독일 주재 대사를 지냈었는데요. 이 사람을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특수 임무 사절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그레넬 그 특사는 잘 아시는 대로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국무장관 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게 언론들이 거론할 만큼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 책사입니다.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을 북한을 담당하는 사실상 특사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북한 문제에 주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말하자면 힘을 쏟을 것인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렉스 웡,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대북 특별 부대표를 지냈고요.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지냈습니다. 이 웡 전 부대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대북 협상의 실무를 맡기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알렉스 웡 그 부보좌관 지명자만큼 미국과 북한 간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협상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관련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할 것 같지는 않지만 친서를 주고받거나 특사 파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그 1월 20일 출범하지만 외교적 그 우선순위는 북한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외교적 우선순위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 문제, 미국의 그 국내 경제 이런 것이고요. 북한은 물론 그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지만 그 순위가 뭐 한 중간 아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 미북 간의 문제,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 간의 문제가 미국의 정부의 그 공식적인 어떤 그 아젠다 이거보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 개인적 그 아젠다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요. 이거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외교를 통한 어떤 해결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나 정상회담 또는 뭐 협상 이런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그 국무부의 정책이다 이것보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아젠다다 이렇게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그 집권한다고 해서 정상회담이나 뭐 미북 간의 접촉, 정부 간의 접촉 이런 형태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거나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을 축하한다 이런 친서를 보내는 이런 개인적인 형태로 되거나 또는 그 아까도 그 특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특사를 평양에 보내서 어떤 그 개인적인 우호 친선 관계 이런 것을 보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월에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핵 협상을 할 용의가 없다는 뜻일까요?
사실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협상 재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보면 앞서 협상을 해보았는데 미국은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계속해서 제기했던 것이 적대 정책 핵입니다. 철회 내지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강조한 것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관련해서 이번에 말한 것도 대화에 용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거꾸로 대화를 한다면은 이러한 조건들이 그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이런 그러자면 조건을 부각시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것은 그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 요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2026년에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그동안에 쭉 추세를 보면 중간 선거가 실시되면은 그 집권한 대통령이 그 상당히 좀 의석을 잃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아마 뭐 취임 첫 해에 무슨 상당한 그 외교 안보적인 어떤 그 업적 이런 것이 쌓지 않는 한은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맞는 것보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우호적인 제스처 또 정상회담 이런 걸 추진을 해서 국민들의 그 관심을 끌고 그래서 이것을 그 자신의 그 외교 안보적 그 업적으로 포장을 해서 중간 선거를 그 맞이할 그럴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 이루어진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가 협상의 목표였는데 미북 간 협상이 재개되려면 의제와 목표 설정부터 새롭게 협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지금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국가 정상화, 외교 정상화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이제 난망하다,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록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로서 삼아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의제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초기부터 이것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또 핵고도화라든지 그리고 핵 역량을 더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말하자면 군축협상입니다. 상호 위협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요 의제로 삼아서 가령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든지 미한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또는 중단하고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도 이미 시행했었던 그런 조치들이었고요.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제재 완화 이런 방안도 그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려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일부 핵시설들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제 협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 궁극적인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협상이 성사될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러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밀착을 했는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까요?
방문 가능성이 많습니다. 큽니다. 지난번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월에 그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모스크바로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그 북한이 그 초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모스크바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은 그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 전승절 열병식에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올해는 그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그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회 로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점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올해는 틀림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지난 매년 한 3년간 그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 그리고 전투기를 받으려고 한다는데 이게 올해 중에 가능해질까요?
예, 사실 이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양측이 어떤 그 말하자면 지원을 하고 제공하고 이런 것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이나 무기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개되기까지는 사실 추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고요. 어쩌면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의 대가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으로 도입이 된다면은 당장 눈에 띄겠지만 중요한 말하는 핵 관련 또는 미사일 관련 기술은 이것이 이제 포착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협력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으로 어느 때보다 원활히 진행되고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이런 신형 기술과 무기의 지원과는 별개로 현금 그리고 식량 등 지원, 이런 현물 지원들이 일단은 당장 눈에 띄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이 또 추가 파병을 할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그 북한이 그 추가로 그 러시아에 그 파병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1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또는 그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그 발표를 보면 이미 그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이 1,100명 정도가 그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는 데면은 전체 병력이 한10% 정도가 벌써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정도 병력으로 갖고는 무슨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아마 북한으로부터 좀더 파병해 주길 원하고 북한도 가능한 한 파병을 더 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이런 것을 좀 올리려 할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23일에서 27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앞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은 사실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몇주 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미국 행정부가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펼칠지를 사실 굉장히 주의 깊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이 원칙적인 최강경 대응 전략을 밝히면서도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이나 정책이 어떤 형식으로 가시화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말하자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정책이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원칙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원회의에 보면 한국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그야말로 이례적일 정도로 없습니다. 실제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발언을 했는데 뭐 공개가 안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동신문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흔히 나오는 대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굳이 이제 찾아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방공 전초기지다 이렇게 비하한 것 이게 그 한국에 관한 그 언급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당히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외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한국에서는 그 아시겠지만 그 탄핵 사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것을 그 여러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탄핵 사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관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그 탄핵 사태 괜히 불필요하게 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논란을 자초하고 싶지 않다. 아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그 북한의 현재 지금 모든 정책의 초점은 한국 그 남북 관계보다는 북러 관계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지금 북한이 사상 최초로 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파병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정책이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하고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는 것에 쏠려 있기 때문에요. 한국에 대해서 굳이 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상황과 전망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의 배경과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지상락원이라고 부르던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제야 진정한 지상락원을 찾았다는 한 탈북 작가가 자신의 여정을 담은 그림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한국 서울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탈북민 작가 이지혜 씨의 전시회 철책 넘어 지상락원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서로 이제 그 추운 만큼 사람들이 이제 다 각박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정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한국에서 남아도는 핫팩이 비처럼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려놓으셨네요.
관람객이 철책 넘어 지상락원 전시작품 가운데 인민의 소원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하늘에서 핫팩비가 내리고 또 한 집에 굴뚝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남북통합문화센터 박근희 연구원은 인민의 소원이라는 작품을 보고 탈북민 이지혜 작가를 섭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제 작가님의 포트폴리오에서 인민의 소원이라는 연작을 보고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는데요. 작가님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그것을 굉장히 밝은 색채 그리고 화사한 색채로 담아내어서 약간 이런 충돌이라고 할까요? 무거운 주제와 밝은 표현법 이런 충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전시가 된다면 관람객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보시는 동시에 하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인상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의 주제는 철책 넘어 지상락원입니다. 이 전시에서 지상락원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남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선 북한에서 북한 당국은 본인들이 이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지상낙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 당국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과연 이분이 살아간 그 현실은 지상낙원이 사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스스로 칭하는 이 지상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파헤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상낙원을 철책을 넘어서 찾으러 나온 이지혜 작가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작품은 같은 주제를 가진 것과 또 유사한 주제로 보이는 작품들을 묶어 구성했고요. 크게 네 개의 소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우선 북한 주민의 고통과 소망이라는 전시 주제이고요. 보시면 인민의 소원이라는 작품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일반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옥수수 비가 내리는 건 옥수수와 같은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인 동시에 그런 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소망의 세션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단의 아픔이라는 소주제로 분단으로 인해 생긴 고통을 다룬 작품들이 선보여지고 있고요. 이어 그녀의 한국 정착기를 다룬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한 정착기 작품들은 사실 지상낙원을 찾아서 탈북을 하시긴 했지만 그 이곳에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또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것들도 함께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라는 소주제가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락을 한다든지 그런 재기발랄한 모습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통일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모습의 작품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기존 작품과 함께 전시를 준비하며 그린 신작까지 모두 20점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가는 작품 가운데 인민의 소원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북한에는 사실 훅 떨어잖아요. 근데 훅 떨어도 그냥 훅 떨어가 아니에요. 막 너무 다져지지 않아서 비 오거나 장마철 이럴 때 막 자전거 바퀴 굴러가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묻고 걸어가도 이렇게 쪼복쪼복 이렇게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장마철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바퀴가 장사를 못 나가요. 북한에서는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을 식량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 같은 경우 이렇게 장사 못 나가면 굶어요, 가족이. 그래서 그것도 막 어린 마음에 비 이렇게 쭈룩쭈룩쭈룩 이렇게 내리는데 창문 밖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 저 비가 먹을 거였으면 좋겠다. 옥수수가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늘에서 돈이나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시골에 한번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가을철 지났는데도 막 옥수수 대 옥수수가 이렇게 다 달려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런 것들이 다 북한에 이렇게 비처럼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램? 그런 바램으로 해가지고 저 옥수수 작품 처음에 그리게 됐고
그다음부터 이 자신의 소망과 북한 주민의 소망을 담은 작품 인민의 소원을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진짜 이거 진짜 사 먹기 힘들거든요. 여기 오니까 막 뭐 1,000원짜리 이렇게 그냥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북한에서 막 그 반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사 먹는 친구들이 한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명 주변에 쫙 이렇게 막 이렇게 삥 불러면서 나 한 빨만 나 한 빨만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그래요. 한 입만 있는 북한에서 그게 사투리가 한 빨만 그런 것도 생각나서 그런 것도 그려봤고
그래서 이 작품에는 하늘에서 옥수수비가 내리고 아이스크림과 알약, 핫팩이 떨어집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 작가만의 재기발랄한 표현으로 그려낸 건데요. 요즘 또 하나 그리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형제가 많았어요. 저 자랄 때. 그래서 저희 동생들 보면 애기 때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볼 때 쪽쪽이 물려주니까 바로 쪽쪽이 물다가 이렇게 빨다가 자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쪽쪽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쫙쫙 입이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소한 것들 여기서는 진짜 별치 않고 그렇게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은데 북한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시리즈 작품으로 하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해서 진짜 제 원래 평생 소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또 거기에 사는 분들도 그런 소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박근혜 연구원은 이 작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 가운데 자유라는 작품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쪽 벽면에 게시된 작품들은 다 동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아, 동물을 되게 귀여운 배경에 밝은 색채에 그려두셨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유라는 작품도 고양이 한 마리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사실 그림만 봤을 때는 굉장히 하늘도 예쁘고 고양이도 귀엽고 이런 작품인데요. 지금 보면 벽면이 다 찢어져 있어요. 벽면을 고양이가 핥힌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치장을 하지만 자유를 갈망하면서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작가님의 이런 대표적인 특징이 굉장히 밝은 색채를 쓰면서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가오게 했다는 것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동물 시리즈들도 작가님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작품에 담긴 마음이 관객에게 진실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요. 이 작가 또한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또 그대로 느끼길 바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도 다른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약간 뭐 탈북민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서수의 분들이 약간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 사람 사는데 다 똑같고 사람 사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북한 주민의 어려움 또 꿈과 소망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관객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어렴풋이 북한은 좀 살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하는 걸 보니까 좀 가슴 아프다. 자유가 없는 게 좀 이런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더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옥수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추워서 뭐 핫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 묘사한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소원이라는 그림으로 묘사된 게 좀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전시보다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이 그림이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넘어와서 이제 탈북하신 다음에 여기 사시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자유로우니까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가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낯설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거기는 다 이제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느꼈던 그 자유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진짜 뭐 북한 그 실상을 좀 더 알아보고 뭐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도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5일 눈이 오는 가운데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시위했습니다. 이들 시위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한국 고위공무원 범죄조사처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도움을 받아 관저에 들어가 영장을 제시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막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근처에서 대치했고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이튿날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내란 혐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남부지역에서 진행된 전투로 러시아군과 북한군에게 큰 피해가 났다고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연설에서 올레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보고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전투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3일과 4일 쿠르스크 지역의 마크노브카에서 벌어진 전투로 러시아군이 북한 보병 1개 대대와 러시아 공수부대원들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1개 대대는 보통 병력 수백 명으로 구성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같이 싸우는 북한군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포로가 되지 않으라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임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AP통신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무기는 대부분 현재 있는 재고를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 관리들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매하는 무기에는 공중 위협 방어를 도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먼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155mm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220kg 폭탄 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간 가자지구에서 생긴 민간인 사상자를 두고 비난받아왔습니다. 몇몇 대학 교정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스라엘에 공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군이 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해 적어도 70명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한 17명은 주택 두 곳을 겨냥한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은 공격당한 사람들이 인도적 구호 경로를 이용하는 등 모두 테러 활동과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이 구호 차량으로부터 먼 곳에서 공격했고 이것이 인도적 구호 물품이 계속 들어오는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쏜 비행체가 에레즈 검문소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검문소와 구호 기지 트럭 인근 구역에 피해가 났습니다. 가자시에서는 4일 늦게 또 다른 주택 한 채에 대한 공격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민간 비상서비스가 전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두 사람이 포즈를 취하고 접견실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5일 공개했습니다. 또 멜로니 총리가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과 악수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마라라고에는 트럼프 당선인 집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멜로니 총문 방문을 두고 성명을 내지 않았고 이번 방문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5일 모든 이탈리아 신문에 멜로니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1월 5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